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지난 주말 미국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김의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17일부터 18일까지 미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새 관리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 수주 동안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만난 건 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 비공개 회동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이번 회동은 특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하고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 부국장이 1.5트랙 즉 반관 반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핀란드를 방문하기 직전에 열려 주목됩니다. 한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0여 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됐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가 당연하다는 쪽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적다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한 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76%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하며 4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잠정 개표 결과 푸틴 대통령이 76.6%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6년 동안 러시아를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총리를 포함해 핵심 인사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이 확정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여러 개발국 지도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서방국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국 이 관계는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출신 스파이 부녀 독살 시도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고 미국과 서방국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러시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파벨 그루디닌 공산당 후보는 11.8%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5%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2기 지도부 정비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인대는 오늘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어 리커창 총리가 지명한 인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으로 승진했고 전임자인 양제츠 위원은 중앙외사영도소조 비서장 겸 판공실 주임을 맡게 됐습니다. 외신들은 이 소조의 조장이 시진핑 주석임을 볼 때 외교 분야는 양제츠 주임이 계속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총리엔 시 주석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임명되는 등 4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시 주석의 측근들이 대거 고위직에 임명됐다며 장기 집권을 위한 친정체제를 다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 등에 대한 약속에 실질적인 진전이 보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4월 초 열릴 예정이라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예술단의 북한 공연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부터 낮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 등에 대한 약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에게도 대북 압박을 멈추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약속한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볼 때까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know that we are continuing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on North Korea. We're continuing to ask our allies to engage in that maximum.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에 계속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약속에 대한 진전을 볼 때까지 동맹국들의 이에 동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중단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을 약속했다고 미국에 전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북 대화와 관련해 진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회담 일정이나 장소와 관련해선 새로 밝힐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o into details on the internal U.S. government preparations, but I will say that this is a compromise.
다만 정부 내부의 준비 상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 의사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밝혔는지 아니면 한국 대표단의 말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세부 준비 내용이나 진전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Again, I can't get into the details of the preparations and the progress being made, but I can tell you.
그러면서 미국은 대화가 열리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18일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강 장관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어떤 것도 제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관여할 것이지만 대화를 위한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이 김 위원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논의와 행동 촉구의 문제라며 일단 그 같은 행동을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강 장관은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사소통 채널이 만들어진 만큼 메시지가 오고 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공식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분명한 용어로 비핵화 의지를 밝힐 것을 요청했고 사실상 김 위원장이 이미 그 같은 의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말들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부터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한 미군의 한국 주둔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분쟁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이 언급될 때마다 놀라게 된다며 이번에도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맹과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더 큰 흐름에서 볼 때 수십 년간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의 기반은 미한 동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보기관이 물밑 대화 채널을 운영하며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도 미 중앙정보국 CIA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과 북한의 정보기관이 물밑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건 공식 확인된 내용인가요?
예, 사안의 성격상 공식적인 확인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과 CBS 방송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행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이 이른바 백채널, 그러니까 물밑 접촉 통로를 구축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 백채널을 통해서 성사된 건가요?
예,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적극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말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자 서울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미북 대화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찰총국장 출신이며 북한의 통전부는 한국의 정보기관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미국과 남북한의 정보기관들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서훈 국정원장의 역할이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원장은 서울에 이어 평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났고 평양 방문 이후뿐 아니라 그 전에도 워싱턴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폼페오 국장과 비밀리에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IA와 북한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도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CIA가 마쿠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미 국무부와 뉴욕의 북한 대표부 간 이른바 뉴욕 채널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과의 협의와 관련해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그 특성상 대부분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이 어렵고 이런 점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즉흥적인 것으로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미북 간 백채널이 5월에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 준비도 맞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전직 CIA 국장인 만큼 상원의 인준을 받기 전에도 CIA를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국장을 국무장관에 내정하기 전에 이미 그에게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무부의 역할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국무부는 장관과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CIA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CIA가 언제부터 북한과 백채널을 가동해 온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게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적어도 그 전부터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법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해왔지만 행정부 내부의 견해차로 결정이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또 그동안 폼페오 CIA 국장과 직원들이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긴밀히 움직여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폼페오 CIA 국장을 후임으로 내정한 데는 미북 정상회담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장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 활동을 벌이는 만큼 북한 문제가 교체 배경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체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이뤄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는 관측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CIA가 직접 나서서 북한과 백채널로 대화하는 데 따른 문제는 없을까요?
예, 정보기관이 나서는 대화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측 간 진행 상황에 대한 검증이나 비판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성 부족으로 졸속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일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한국예술단이 4월 초 평양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예술단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지난 2008년 6월 금강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공연 이후 10년 만입니다. 남북은 내일 즉 20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엽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4월 초 열릴 예정이라고 한국통일부가 19일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평양 공연은 대중음악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회담 시기와 장소, 공연 구성 등 구체적 사항은 20일 남북실무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상 씨가 이번 예술단의 그 음악 감독으로 선정이 돼서 내일 실무 접촉의 대표단으로 나갑니다. 4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 그 예술단 평양 공연 부분에 있어서 공연 구성이 아마 이번에 그 대중음악 중심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접촉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리며 한국 측에서는 작곡가 윤상 씨를 비롯해 박형일 통일부 국장,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이 참석합니다. 북한 측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단장을 맡았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해 김순호 행정부단장과 안정호 무대감독 등이 참석합니다. 실무 접촉에서는 방북할 예술단의 규모와 방북 경로, 공연 내용, 방북 기간 내 편의와 안전 보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연은 앞서 북한이 방북한 한국 정부 특사단을 통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의용 특사단 수석 대표의 당시 언론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측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한국예술단이나 예술인의 방북 공연은 분단 후 남북 문화예술 교류에 물꼬를 튼 1985년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과 함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9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우리 측 예술공연단은 평양 대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을 갖고 전통예술과 현대무용 등을 다양하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서울예술단은 평양에서 상대방을 비방 자극하지 않는 민족 전통 가무를 중심으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남북예술공연단 교류는 하지만 후속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1990년에 들어 남북문화교류협력사업으로 재개됐습니다. 1990년 10월 평양에서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992년까지 몇 차례 남북합동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문민정부 시기 한반도 핵위기 등으로 전면 중단된 남북공연교류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1998년 5월 한국 전통예술을 공연하는 어린이예술단인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시작으로 2005년 가수 조용필 씨 단독 콘서트까지 평양에서만 약 12차례 남한 예술인 예술단의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남북 연주자들의 평양 공연은 최초로 남북 동시에 생중계돼 남녘과 북녘 주민들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오늘 이곳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남북의 교향악단이 함께 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평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들은 물론이고 또 같은 시간 남북 전역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민족 모두가 뜨겁고 진한 우리 민족의 정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만년이 이어지고 한 세월, 한 지맥으로 이어진 이 땅에서 한 핏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 우리 교례, 우리 형제끼리 두 손을 힘껏 마주잡고 통일의 대문을 어서 빨리 열어나갑시다.
네, 남북교향악단 단원들이 손을 잡고 무대 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0여 명의 KBS 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은 이날 마지막 피날레 무대에서 북한 인민예술가 김병화 씨의 지휘 아래 뜨거운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윤희상 평화재단 주최로 남북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윤희상 기념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후에도 금강산에서 남한 문화예술인들이 벌이는 행사들이 한동안 이어졌으나 2008년 6월 금강산에서 펼쳐진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끝으로 남북 간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4일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문화공연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8년 이후 10여 년 만에 열리는 이번 한국 예술인들의 평양 공연에 한국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태권도 시범단 공연은 판문점 실무회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5년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약 5년 뒤 미한연합군은 전략적으로 유연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15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는 주한미군 재편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한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통합사업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미군을 서울 이남으로 이전해 유엔군 사령부와 미한 연합사령부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여전히 군사태세의 우선순위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5년 동안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5년 뒤 미한 연합군은 전략적으로 유연하고 태평양 사령부 책임구역 전체에서 군사행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한 연합토지관리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은 향후 4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계획에 관한 간단한 언급도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을 얻기 위해 나아가면서 미국은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말 하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 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전작권 전환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뒤에는 새 연합사령부에서 미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이지만 미 지휘관은 계속 유엔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을 것이며 주한미군은 미국 기관들 예하에서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했으며 한국 또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공격형 헬기 AH-64 아파치, 그리고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포함하는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41개 미국 최첨단 기반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한 미 한일 3국 안보 협력은 도전 과제가 있긴 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 간 역사적 긴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두 나라 간 협조와 협력은 서서히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해 1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퇴임 이후 주한미국 대사직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갑작스레 성사된 미북 대화를 앞두고 미국과 한국 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가운데 주한미국 대사 임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BOE에서는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는 특집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주한미국 대사를 부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를 연결해봤습니다. 힐 대사는 미북 정상회담에 계획된 중요한 시점에 하루빨리 대사 자리를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국무부 내 북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인재를 옆에 두고 발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힐 전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summit be well prepared. There need to be realistic expectations.
미국 정상회담은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이제야 대통령과 새롭게 지명된 국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아주 가깝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원이 폼페오 내정자를 인준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부디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랄 뿐입니다. 미북 대화는 아시다시피 갑자기 열리게 돼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양측 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원이 최대한 빨리 폼페오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줘야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폼페오 내정자가 국무장관으로서의 새로운 위치에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또 동시에 다행인 것은 CIA 국장으로 역임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외교적 시각에 있어서는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미북 대화가 5월 안에 열린다면 준비 시간이 정말 촉박한데요. 이런 가운데 국무부 내에 북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뿐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The State Department has a lot of talented people. And the one criticism I would make about Secretary Tillerson.
국무부에는 정말 많은 북한 전문 인재들이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에 대해 비판을 하나 하자면 이런 인재들이 충분히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내야 하는 때라고 확신합니다. 국무부 바로 안에 북한 문제에 능통한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행동에 나서달라고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제가 틸러슨 장관에게 좀 비판적이었던 부분은 인재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북 대화가 열리려는 중요한 시점에 1년 넘게 주한 미국 대사가 여전히 공석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없으세요?
I was recently in Washington and my sense is they would like to appoint someone as soon as they can.
최근 워싱턴에 갔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주한미국 대사를 임명하기 원한다는 확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대사직을 원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결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장기간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공조가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특히나 남북 대화 또 미북 대화를 앞두고 있어서요.
I think it would be important to find someone who is very familiar with the situation because this these talks
일단 주한미국 대사는 관련 사안과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은 사실 미국과 한국 간 합작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양국 간 긴밀한 협조와 또 서로 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대사가 공석인 나라가 한국 말고 30곳 정도 됩니다. 그 나라들과 문제가 있어서 대사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에 미국 대사가 없다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니까 빨리 수정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현재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사 대리여서 한계가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I think there's anything that he cannot do. The issue is that, you know, in any host country,
네퍼 대사 대리가 대사가 아니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주재국 대사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의전을 정합니다. 여기에는 대사가 어느 고위직까지 접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비록 대사 대리가 대사 역할을 하는 거지만 주최국으로서는 때로 대사와 동급으로 의전하는 것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퍼 대사 대리가 훌륭하게 임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군요. 제가 주 이라크 미국 대사로 근무할 때 함께 일해봐서 잘 압니다. 정말 유능한 외교관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또 별도로 앞서도 말씀드렸듯 주한미국 대사가 반드시 조만간 임명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지만 숨기기 쉬운 핵무기 자체는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합의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회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미국 전직 고위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순서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갈루치 전 특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like most people, I worry that there was a certain ad hoc.
저도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이번 만남이 매우 빠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수사를 새롭게 보십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The statement that the North Koreans are prepared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or nuclear weapons programs.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발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만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협상이 시작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감시 부분에 대한 대화가 이어질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보장 역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걸 요구할까요?
There are security assurances that the United States provides to any party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미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회원 국가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한때는 회원 국가였죠. 추가적인 보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 대사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와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완전한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사항에 포함될까요?
I think that the North is unlikely to ask for the complete withdrawal of U.S. forces anytime soon.
저는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의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것을 용납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수를 기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야겠죠.
미북 대화가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My own view is that the North, a long time ago, 25 years ago, mad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is known as the Agreed Framework.
북한은 오래전 미국과 제네바 합의라는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네바 합의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도움이 됐던 합의라고 믿습니다. 북한은 파키스탄과 협력하면서 이 합의를 어겼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제네바 합의에 따라 기대했던 관계 정상화를 미국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여러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 환경이 좋은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언급하셨는데요. 북한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북한이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irst of all, the North didn't withdraw from the agreement. The North secretly made an arrangement with Pakistan to get.
북한은 이 합의를 철회한 게 아니라 비밀리에 파키스탄과 접촉해서 원심 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기술을 터득했던 겁니다. 미국은 이런 활동을 잡아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가을까지는 저희가 찾아냈다는 사실을 북한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제네바 합의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말이죠.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과의 대립 구도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북한이 실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유나 발전소 건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최근 진전 상황을 봤을 때 핵 역량 제한이나 동결이 비핵화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it would be wrong to assume that to just assume that we couldn't negotiate an outcome.
저는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과를 이뤄낼 수 없다는 추측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른 국가들이 핵을 포기한 것을 봐왔습니다. 북한 역시 어느 상황이 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목표가 돼야 하고 계속 목표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검증 절차가 뒤따를 텐데요. 유독 북한의 검증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Any agreement that's negotiated will have some provisions that must be monitored so that if we did a deal with North Korea.
북한과의 어떤 합의도 감시가 뒤따라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증이 가능할 겁니다. 북한이 원심 분리기 기술을 갖지 못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핵무기는 매우 작은 상자에 보관할 수 있고 핵무기를 만드는 핵물질들은 커피컵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들어있는 커피컵들을 찾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 I think it's possible. I'm not predicting that we will succeed at that. But I think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오셨습니다. 북한과 대화에 나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Yeah, I think the first thing to do is to take your time. Don't expect and don't try to do everything in one meeting or two meetings.
전 우선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만남이나 두 번째 만남에서 모든 걸 이뤄내려고 기대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협상은 어려울 것이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로부터 미북 대화의 고려 사안과 변수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거 수출됐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 수출량이 상한선을 넘긴 사실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 금지 규정이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16일 공개한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8월 5일 사이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30건의 수출입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0건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러시아, 베트남에 유입된 석탄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말레이시아 한 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은 이 한 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들은 결의 2321호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위반 사례들에는 북한산 석탄을 다른 나라 석탄으로 기재한 위조 서류가 이용됐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제대로 된 산출은 나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상한선만 있었을 뿐 북한산 석탄은 여전히 수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정상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숫자만 계산을 하더라도 이미 상한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북한산 석탄은 약 4억 1,355만 달러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는 상한선 4억 달러를 초과한 액수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선박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과 일부 나라 항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석탄 금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산 석탄 문제를 조사하면서 석탄을 적재한 선박들의 다양한 회피 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회 경로를 이용한 항해와 위조 문서 이용, 제3국을 통한 환적,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조작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의 포시에트 항을 출발한 피지선적의 지근 7호의 경우 지난해 4월 9일 한국 포항 인근 앞바다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4월 10일 원산에서 석탄을 적재한 뒤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켜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고 4월 14일 러시아 나후카 항에 입항했으며 이름을 오리엔트 리두호로 선적은 몽골로 바꿨습니다. 그런 뒤 5월 19일 적재하고 있던 석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근 7호가 이런 방식으로 석탄을 더 실어 날랐으며 다른 선박들도 이런 방식으로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데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 패널은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선박이 제공하는 문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박이 실제 원산지 증명서류에 명시된 항구에서 석탄을 적재했는지 여부를 각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시리아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정황이 유엔의 보고서에서 공식 확인됐습니다. 시리아로 향하다 적발된 북한발 컨테이너에는 화학공장의 내장재가 들어있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총 6페이지를 할애해 북한과 시리아의 군사적 협력 정황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16일 공개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지난 수년간 이뤄져온 북한 측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의 시리아 내 활동과 북한이 시리아에 보낸 보고되지 않은 화물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이 오랜 기간 시리아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한 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북한 연합 2 기업소가 2008년 방향 조정이 가능한 시리아의 스커드 D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데 이어 2011년과 지난해 3월 14일에도 북한 측 대표가 시리아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2016년 11월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자들이 단체로 베이징과 두바이 공항을 거쳐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향했고 이보다 앞선 8월에는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특수 내성 밸브와 온도 측정계가 시리아 측에 전달됐다는 점을 통보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도 2016년 6월 시리아를 방문했는데 이들이 머문 곳은 시리아 군 시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 시리아 사무소 관계자 류진은 2015년 7월과 2016년 6월 사이 볼 베어링과 광섬유 케이블을 시리아로 보냈고 북한 기술자 3명을 시리아에 초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시리아 간 군사적 협력 정황을 지적한 적은 있지만 당시 짧게 몇 문단으로 정리했을 뿐 이처럼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시리아는 자국민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나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시리아의 한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59발을 발사해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리아 측은 전문가 패널에 시리아 내 북한의 기술 회사는 없으며 북한 출신 일부 개인만이 체조 선수 등을 훈련시키는 등 협력은 스포츠 분야에 국한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시리아에 보낸 화물에도 집중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선광업개발회사가 40건이 넘는 이들 화물들을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행선지는 시리아 과학연구센터가 만든 유령회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두 개의 유엔 회원국이 차단한 시리아행 6개의 컨테이너에는 5,000제곱미터를 채울 수 있는 내산성 타일이 들어있었는데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들을 인용해 이들 타일이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제품들로 화학공장의 내장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은 앙골라와 에리트레아,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에서 확인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들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이 중 아프리카 나라 모잠비크의 경우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등의 구매와 탱크 정비 사업에 대해 북한과 계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조선광업개발회사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청송연합회사 관계자 여러 명이 지난해까지 모잠비크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말 모잠비크가 북한과 수산업과 관련한 합작기업을 만들어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잠비크가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패널에 협조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 협조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시간입니다. 오늘 5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18년 전인 2000년에도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당시 여러 정치적 요인으로 무산됐습니다. 닮은 듯 다른 과거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과 그 시사점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국교 수립을 맞바꾸려 했던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핵 1차 위기가 불거지자 미국과 북한은 그해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경수로 그리고 미북 국교 수립을 맞바꾸려 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협상 대표였던 강석주 외무성 부상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합의문을 승인하도록 한미 지함대 지시를 하였고
당시 미국과 북한이 채택한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는 내용과 함께 3개월 내 통신, 금융, 무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 합의에 따라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부지와 건물 등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외교관과 외교 행랑의 판문점 통과 문제 그리고 그해 12월 발생한 미군 헬리콥터의 비무장지대 침범 등의 사건이 겹쳐 연락사무소는 개설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누네스 박사는 당시 판문점을 관할하던 북한군이 미국 외교관이 판문점을 통해 평양을 드나드는 것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Army did not want a U.S. diplomat traveling back and forth through.
그로부터 6년 뒤인 2000년 한반도 정세에 또 다른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해 6월 평양에서 만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그해 10월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2인자인 조명록 인민군 차수를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조명록 차수는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1시간가량 예방했습니다. 미북 양국은 이 면담을 통해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6.25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조명록 특사의 워싱턴 방문에 이어 10월 23일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올브라이트 장관은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나 미북 정상회담 문제와 함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장관을 만나 나눈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유치원에 가서 그랬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봤는데
기쁜 시간 보내셨는가 보네.
Do you spend a pleasant time?
만족하셨나요?
Are you satisfied? 어린이들하고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의 말을 경청하는 훌륭한 대화 상대이며 실용주의적이고 상당한 유머 감각이 있는 지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국내외 정치 상황이 미북 정상회담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시는 클링턴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야당인 공화당이 미북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데다 그해 11월 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플로리다에서 개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는 등 정치적 파문으로 이어져 미국 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발생해 큰 위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클링턴 대통령은 12월 21일 평양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성사일보 직전에 무산된 겁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18년 미국과 북한 수뇌부는 다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겁니다. 클링턴 김정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던 2000년만 해도 북핵 문제는 미북 제네바 합의로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6번이나 핵실험을 했으며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on't know until we negotiate with him, will we? I think that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10여 개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해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을 75%나 줄였습니다. 북한의 최대 돈줄인 광물과 섬유 수출도 차단됐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과 외환난, 물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반공하고 고립 압살책 등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맞댈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18년 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빌 클링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반도 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올해 72살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4살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판을 벌이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승부욕이 강하고 자만심이 강한 성격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2000년에는 한국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미북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미북 정상회담까지 만들어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기회인 동시에 위험 부담도 크다고 말합니다.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핵 위기가 해소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선적으로 지적한 핵심 행동 계획 가운데 하나는 세계 종교 자유와 소수 종교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회의 연설에서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역시 워싱턴에 있는 평화연구소 연설에서 종교자유가 현재 가장 중요한 외교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탄압적인 정권을 연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소수계 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소수계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 차별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또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고 인권은 제한되거나 때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년 전에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종교자유에 관한 폭력과 유린행위들에 대해 대응해왔습니다. 이 법은 종교자유를 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촉진하고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어떻게 소수계 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옹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대우를 촉진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전략 지침서를 제공했습니다. 또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무부는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함께 교회와 다른 신앙 공동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고대 문화 유적과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주기구와 함께 다른 종교에 대한 박해를 없애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계 종교인들을 계속 공격하고 종교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자들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 기본적인 자유의 보편적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